할렐루야. 벌써 주말이네요. 오늘도 주 안에서 복된 마무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누가 그러대요? 토요일보다는 금요일 저녁이 훨씬 좋다고. 기대가 있으니까. 오늘은 본문이 좀 길죠? 전체 다루지 않고 17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중심으로 관찰을 한번 해보죠. 우선 그 성경을 이렇게 머릿속에 넣을 때 아주 그 초보적인 단계가 있는데, 이렇게 스토리가 등장할 때는 그 스토리를 먼저 간단히 이해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스토리가 들어오면 이제 그 스토리를 설명하는 본문으로 들어가서 이제 단어를 풀이하고 문장의 구조를 보고 하는 순서가 관찰에 많이 도움이 되는데, 제일 필요한 게 문맥이에요. 문맥. 자, 우선 10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날짜는 언제죠? 안식일에. 안식일은 뭐 유대인들에겐 가장 목숨만큼이나 중요한 날이죠. 율법의 중심이기도 합니다. 안식일 날이었어요. 장소는 어디입니까? 회당, 한 회당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어떤 참고 서적을 보니까 이 지역이 베레아 지역이 아니겠는가 하는 설명도 하는데, 뭐 성경이 딱히 명시하지 않으니까 유대 어느 한 지역은 되겠죠. 안식일에 한 회당에 가르치실 때 예수님이 안식일 날 회당에서 가르치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때 그 안에 많은 그 복수의 환자가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긴 지금 한 사람만 소개되지만 14절을 보시면 그렇지 않아요. 14절 보시면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에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요. 그러니까 환자가 한 명이 아니었어요. 그죠? 예. 여러 명의 이런저런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이 와서 절실한 마음으로 병고침 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유독 오늘 등장하는 이 여인은 아주 중한 상태입니다. 보통 이제 사복음서 기자가 어떤 기적이나 이사를 표현할 때 여인이란 표현 쓰기를 굉장히 꺼려합니다. 그냥 한 사람이 이렇게 표현을 하지 여자라고 밝히는 걸 굉장히 꺼려하는데, 유독 누가만은 여성들에 대해서 굉장히 호의적이에요. 그래서 여성임을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있죠. 자, 그럼 이 여성은 어떤 상태의 여성이었는가 이제 관찰을 좀 해보십시다. 11절에 보니까 18해 동안이나, 18년이면 굉장히 긴 시간입니다. 이 여인의 나이가 어느 정도인지는 몰라도 이 당시 고대 사회를 염두에 두더라도 거의 그 인생의 한 절반 이상은 어쨌든 어떤 질병에 묶여 있었던 것 같은데, 이 질병이 어떤 종류의 질병인가 보니까 정확히 소개되고 있죠. 귀신이 들려 그랬어요. 귀신이 들려. 모든 질병이 귀신의 장난은 아닌데 귀신이 작용하는 질병들이 있죠. 그건 우리가 영적으로 잘 분별을 해야 됩니다. 어느 종파에서는 심지어 연필 깎다가 손 벤 것도 이 귀신의 장난이다. 감기 걸린 것도 귀신의 역사다. 이건 대단히 위험한 해석이나 생각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요 가까운 데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이 질병의 차원에서 걸린 병이냐, 아니면 오늘 여기 회당 안의 여인처럼 귀신에 의해서 일어난 질병인가, 그거를 영적으로 잘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의 질병은 정확하게 예수님이 드러내고 있습니다. 귀신이 들려 그랬어요. 귀신이 장난하는 질병인데 귀신이 들려 앓으며 꼬부라져 조금도 펴지 못하는, 여기 쇼쿠토라는 표현을 했어요. 여러분 지금 이 글을 누가 쓰고 있죠? 누가가 쓰고 있죠? 누가가. 누가 직업이 뭡니까? 의사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런 표현은 의사만이 드러낼 수 있는 아주 그 의학적 용어로서 그 질병의 상태를 정확하게 설명을 했어요. 근데 이 쇼쿠토라는 말은 우리말로 이렇게 편안하게 해석을 하자면 이런 뜻이 됩니다. 척추 교착염. 척추가 이렇게 구부러진 거예요. 평생 증상을 보니까 이 머리도 들수 없다 그래요. 머리. 머리도 들지 못하고 척추가 완전히 구부러져서, 여러분 척추엔 뭐가 다 연결돼 있어요. 몸 전체 신경 조직이 여기 다 연결돼 있어요. 그래서 자세만 똑바로 잡는 습관이 들어도 건강해진다 그래요. 근데 대개 이제 사람들이 보면 이 자세들이 다 똑바로질 않아요. 또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 이상하게 이렇게 자세가 무너지거나 구부정해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항상 규칙적인 운동과 이 자세를 똑바로 펴야 돼, 똑바로. 이 척추가 똑바로 돼야 돼. 근데 이분은 그 쇼크토, 척추 교착염 질병을 앓고 있는 이 귀신이 이 여인을 구부러뜨린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완전히 고개를 들수 없을 정도 구부러졌으니 이 여인의 이 건강 상태가 엉망이었겠죠. 모든 신경이 거기에 몰려 있는데 거기 완전히 짓눌린 거예요. 그 다른 조직도 제대로 원활하게 움직여지지가 않았을 거예요. 자, 어쨌든 이거를 몇년 동안 이러고 살았어요? 18회 동안. 끔찍하죠. 이 18회, 8회 동안이라는 이 표현은 히브리 사람들의 수개념상 이제 끝장까지 간, 이 정도로 해석하면 정확합니다. 끝장까지 간. 자, 이런 여인이에요. 펴지 못하는 한 여자가 있더라. 누가는 여성에 대해서 정체를 정확하게 성별을 구별해서 드러냅니다. 이때 예수님이 가르치시다가 그 여인을 주목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오늘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시고, 보시고. 자, 여러분. 이 여인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면, 그래서 결과를 먼저 볼까요? 13절. 안수하시니 여자가 곧 어떻게 해요? 펴고, 아까 12절에서는 펴지 못하고 그랬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펴고, 이 펴고라는 말은 크게 두 가지 개념으로 히브리서에서도 사용됐죠. 회복과 다시 세운다. 재건을 얘기합니다. 구부려 거의 20년 가까운 시간을 짓눌려서, 어둠에 눌려서 사탄의 권세 밑에 신음하던 이 여자가 회복이 되고 다시 세워집니다. 그러면 이 짧은 순간에 이 회당이라는 공간 안에서, 이 회당은 유대 사회의 상징이에요. 회당이라는 것은 이 시나고그라고 그러는데, 이 회당은 유대인의 이 복합 공간입니다. 예배가 이루어지고 가르침이 전파되고 교제가 이루어지고, 이 종합적인 공간이에요. 유대를 상징하는 공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서 구부러져 18년 동안 사단의 종노릇하던 이 여인이 성경에서 갖는 그 상징적 그림은 뭘까? 당대 유대 사회를 고발하면서 율법주의에 짓눌린 백성들의 영적인 상태를 암시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여인 속에 나타난 투영된 메시지고 그림이에요. 그 상태를 예수님이 보시고 그랬어요. 보시고. 여기서부터 기적이 일어나요. 회복이 일어나요. 다시 세워지는 것이 일어나요. 근데 이 보신다는 말은 그냥 시각적으로 봤다는 그런 말이 아니죠.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나 교회가 굉장히 놓치고 있거나 다시 회복해야 될 초점인데, 모든 기적은 주님이 정확하게 그 상태를 보시는 데부터 항상 출발이 되고 시작이 됩니다. 근데 오늘날 현대교회들이 이걸 놓치죠. 왜 놓칠까요? 여기서 보신다는 말은 그 여인의 깊은 슬픔, 깊은 고통, 오랜 아픔을 정확하게 봤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교회가 점점 수가 늘어나고 청중이 되어가고 수의 논리에 빠지고 이러다 보면 바로 이 시각이 사라져요. 한 영혼에 대한 그 바라봄이 놓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안에 많은 청중이 있었고 다수의 환자가 있었지만 가장 고통에 묶여있는 어둠의 권세에 붙들려있는 그 여인을 보셨어요. 그걸 봐야 돼요. 한나가 성전에 들어가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성경에 표현되기를 통곡하며 기도했다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그랬어요. 근데 그때 그 시대를 책임졌던 상징적인 종교 지도자, 영적인 어른 누굽니까? 엘리. 엘리 제사장이 성전문을 이렇게 들여다보다가 통곡하며 부르짖는 한나를 보고도 제대로 봤어요? 못 봤어요? 제대로 못 봤어요. 술 취해서 주정하는 줄 알고 야단쳤어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렇게 주정하고 있냐? 아직도 못 끊고 있냐? 끊어라! 야단을 쳤어요. 그러자 한나가 아니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시고 주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심정을 통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의 그 착각은, 시각은 오늘날 한국 교회가 갖고 있는 문제일지도 몰라요. 못 보는 거예요. 점점 교회가 표피적이 되고 피상적이 되고 거닳기식이 되고. 그래서 우리 진장님들한테도 계속 강조하는 게, 우리 청년들을 관리하려고 하지 말고 목양을 해라. 목양의 대상이지 관리의 대상이 아니다. 관리하지 말고 목양을 해라. 계속 강조하는 거예요. 목양을 하려면 그 영혼을 봐야 돼요. 그것이 목회자들의 가장 본업이고 책임이에요. 여러분들도 그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예수님이 그 회당 안에 가장 고통스러운 여인의 슬픔을, 오랜 슬픔을 보시고 그 다음에 뭐 하셨어요? 부르십니다. 부르세요. 불러 그랬어요. 성경을 볼까요? 보시고 불러 이르시되 여자여 네가 네 병에서 놓였다. 자유로워진 거예요. 회복이 되는 거예요.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이 선언은 우리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선언이에요. 자, 그런데 그러시면서 안수하시니, 아마 이것은 동시에 일어났던 동작일 겁니다. 설명상 순서 시간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이 12절과 13절은 동작으로 봐서 동시에 일어난 동작일 겁니다. 안수하시고 여자가 곧 펴지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됩니다. 자, 이 순식간에 일어난 놀라운 인생의 반전이요, 반전을 넘어선 기적이에요. 근데 이때 뜻밖의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시선은 이 회당의 제일 책임자인 회당장의 입술을 주목해야 돼요. 회당장은 어느 정도 위치의 인물일까요? 오늘날식으로 얘기하면 제일 그 가까운 이해로 치자면 그저 한 교회를 책임지고 있는 뭐 담임 목사 격 정도 이해하면 정확합니다. 회당장이 14절을 보세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회당장이 예수께서 안식일에 병 고치시는 것을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여러분 이 대목에서 이렇게 쓱 그냥 자연스럽게 이렇게 읽혀집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전 되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이 사람이 돌았나? 지금 이 여인은 자기도 매일 보던 여인이에요. 그리고 그 여인의 상태를 누구보다도 익숙히 알고 있는 회당장입니다. 근데 지금 그 여자가 눈앞에서 일어나고 회복이 되고 깨끗해진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데 화를 내요, 화를. 이 분노의 정체가 뭘까요? 왜 화를 냈을까? 이 양반은 도대체 저 송 목사는 왜 화를 냈을까? 이제 적용을 하자면 왜 화를 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이걸 한번 여러분들이 성경을 쭉 관찰해 가면서 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참 좋아요. 왜 화를 냈을까? 성경에는 그 표면적 이유가 나와 있어요. 근데 정말 그 이유만일까? 표면적 이유를 먼저 볼까요? 이렇게 돼 있어요. 14절 끝에 보시면 분내어 무리에게 이르되 일할 날이 엿새가 있으니 그동안 와서 고침을 받을 것이 안식일에는 하지 마. 이거 율법이죠, 율법. 안식일은 사실상 십계명의 중심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 날이 더더욱 무슨 날이죠? 안식일 날이에요. 이 회당장의 논리적 이유는 맞아요. 안식일 날 이런 거 하면 안 되거든요. 그런데 바로 예수님은 이런 교조적이고 율법주의요 형식주의에 빠져있는 이 유대 백성들의 상태를 의도적으로 고발하기 위한 행동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인식 속에는 무엇보다 뭐가 중요했던 겁니까? 한 여인의 생명의 회복보다는 율법을 지키는 게 중요했단 말이에요. 이게 교조주의가 되는 것이고 율법주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아마 이런 것도 있었을 것 같아요. 이거는 성경에 안 나와 있는 이야기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20년 가까이를 예배자리에 와가지고 꼬부라져가지고 아무 변화가 없던 여자예요. 왜? 자기 회당장이에요, 회당장. 맨날 그러고 가르치고 설교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하나님의 전능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거 앉혀놓고 그랬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인은 20년 가까이 아무 변화가 없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허름한 청년 하나가 들어와서 성경을 펴고 그 말씀을 풀어가다가 그 여인을 주목하여 안수하고 그냥 순식간에 어둠의 권세를 몰아내고 여인을 회복시키는 거예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조금 알겠죠? 이 회당장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상대적인 뭐예요? 컴플렉스나 비교 대상이 됐겠죠, 자기가. 예. 근데 여기에 문제가 있어요. 상대적으로 그런 기분이 틀리면서 인간이면 들었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기분이 들었을 것 같아요. 그것이 바로 율법주의의 뿌리예요. 항상 율법주의는 모든 생각의 기초와 근거가 자아입니다. 나예요, 나. 내 의의가 드러나야 되고 내가 드러나야 돼요. 이 분노 속에는 아주 그런 복잡한 마음이 반드시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사실은 왜 생기느냐 하면 그가 정말 복음의 자유와 생명의 기쁨을 맛보고 경험한 심령이라면 한 여인의 회복 앞에 그런 태도를 드러낼 수가 절대 없죠. 절대 없죠. 그 여인의 회복으로 같이 기뻐해야죠. 근데 그 생명을 모르는 거죠. 왜? 율법주의요, 이 교조주의에 빠져가지고 그 깊은 무서운 뿌리는 자아거든요. 자기 충만. 아니, 자기는 18년 동안 보았는데도 아무 변화를 못 일으켰는데 저 사람은 뭘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종교 지도자지만은 하나님께 시각이 꽂혀 있질 않았던 거예요. 교회 일을 해도 그래, 일을 해도. 하나님께 시선이 떨어져 있으면 자꾸 모든 교회 행위를, 일을 자기 근거로 판단을 해요. 자기 기준에서 이해를 자꾸 하고, 이게 참 쌓이다 보면 바로 이게 율법주의의 뿌리예요. 그래서 아주 우리가 조심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 의도를 확 드러냅니다. 예수님의 대답을 볼까요? 15절. 주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외식하는 자들아, 너희가 각각 안식일에 자기의 소나 나귀를 외양간에서 풀어내어 이끌고 가서 물을 먹이지 아니하느냐. 자, 여러분, 이제 안식일의 규례를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꺼낸 건데, 안식일 규칙은 굉장히 엄합니다. 그 지금도 이스라엘에 가면 엘리베이터에 안식일용 엘리베이터가 있어요. 그래서 버튼도 누르질 않아요. 그것도 일이 되니까. 그 보니까 호텔에 안식일용 그 버튼이 있어요. 참 희한한 나라예요. 그럼 막 거리에 남녀 할 것도 총 메고 다니고 그냥 그래요. 근데 미시나라는 책이 있어요. 이 성경책은 아닌데 그 유대 사회의 생활 풍습을 잘 그 설명한 내용을 담아낸 책입니다. 근데 그 책에 보면 그래 몇 가지 그 안식일에 대해서 이런 내용들이 있어요. 짐승에게 짐을 싣지 않는 한 데려 나가서 물을 먹일 수 있도록 규례를 만들었어요. 또 여행 제한 규범 내에 또 물을 먹일 수 있어요. 또 쿰란 공동체 같은 데서는 굉장히 경건파거든요. 천 규빗, 그러니까 한 900m 정도 범위 안에서는 짐승들이 배가 고프거나 목이 마를 때 데리고 나가서 짐승을 먹일 수가 있도록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짐승입니까? 사람입니까?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무엇보다 못한 인생을 살고 있었던 겁니까? 그렇습니다. 뒤집어서 얘기하면 이 율법주의는 짐승에게는 아주 융통성 있게 규칙을 만들었어요. 그거는 짐승에게 자비가 있어서가 아니라 사실은 그래야 자기들이 이익이 되니까 그랬던 겁니다. 반면에 한 인간과 하나님의 존엄한 생명이 담아진 영혼에 대해서는 서슬퍼런 칼날을 들이댔죠. 이것을 예수님이 여과 없이 폭로시키고 드러낸 거죠. 오늘 우리에게도 이 회당장 같은 의도가 나도 모르는 사이에 채곡채곡 쌓아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 예배를 드리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것들을 자꾸 털어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그 생명의 기쁨, 복음의 자유만 드러나기까지 나머지는 자꾸 털어내야 돼요. 거긴 자기 고집도 내려놓고 자기가 했던 경험도 내려놓고 계속 그걸 내려놔야 돼요. 믿습니까? 오늘 이제 주말 끝에 와 있습니다. 또 한 주를 돌아보시고 또 오늘은 가장 좋은 시간이 준비되어 있죠.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또 군성교 이제 내일 2차 복귀합니다. 또 여러분 하루의 일상을 위해서 이 시간 말씀을 붙들고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일어서는 복된 아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들에게 귀한 시간 주셔서 아버지의 말씀을 하세요.